11절 한 절만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을 시험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집요한 사단의 두 번의 공격의 내용을 봤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할 것이라는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단이 믿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복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물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경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은 사단이 곧이어 그의 육신을 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그를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욥은 입으로 죄짓지 않았죠.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단이 어떠한 이유나 까닭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를 믿는 신앙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사단은 성경에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자, 참소자가 됩니다. 잠깐 물러나 욥을 살핍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틈이나 약점이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띄워놓으려는 것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한편 욥이 큰 환난에 빠졌다는 소식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 소식을 듣고 절친한 세 친구가 위문차 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한 이 욥의 비참한 몰골 때문에 처음엔 그들이 이 세 친구가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곧 그들은 알아채고 울며 욥과 같이 제 위에 같이 앉아 그의 고통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도 욥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 마주 볼 뿐이었다고 욥기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고통당한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뭐 위로한다 해도 그 내용이 자기 자신이 그 내용을 겪는다 할지라도 먹히지 않을 걸 알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서로 얼굴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욥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는 세 친구들의 그 측은한 눈으로 보는 모습을 보고 욥은 창피하기도 하고 왜 자신이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욥기서 3장 3절부터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내용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찾아오지를 않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죽음이 찾아오는 게 기쁨이래. 땅에 감추인 부활을 찾는 그 기쁨보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더 클 것이다. 제발 그 죽음이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도 이 구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이 자기한테 오면은 자기가 감추인 부활을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보다 그것이 더 클 거다. 결코 과장된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생명 좀 거둬가세요. 욥기서 7장 1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표준 번역에 쉽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루 더 살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고통이 많고 너무나 힘드니까 아예 다 포기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도 참 보통 사람들이면 어땠겠습니까? 욥의 처지에 있었으면 자살했을 거야. 그렇죠? 더 이상 이 고통, 더 이상 내가 참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 고통 더 안 당하겠지.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죽기를 원해서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 죽음마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이죠. 그러자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욥에게 말하죠.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바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환난 받는 거야. 욥기서 4장 7절에 우리가 잘 쓰는 성결 구절이 있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솔직히 욥은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죄진 건 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지금 하나님한테 환난 받고 이만큼 이런 이 정도까지 징계를 받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하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야? 너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 환난 가운데서 징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또 뭐라고 그러냐? 욥에게, 야, 너 자식들 다 죽었지? 그 죽은 거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 받은 거야. 자식을 놓고 또 훈계를 합니다. 욥기서 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의 죄에 붙이셨나니. 본인 내용도 힘든데 자식 죽은 게 다 네 죄 때문에 다 죽은 거야. 돌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인데 그 친구는 더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욥이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친구가 보니까 난 못마땅해. 야,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하란 말이야 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께 불경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너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괜히 너 징계했겠냐? 너 하나님을 한마디로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해? 이거 제가 짓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준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지금 네가 범한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네가 알고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떻겠습니까, 욥이? 아, 세 친구가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 친구들이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자기의 순전함을 좀 얘기했더니 그 내용을 놓고 그대로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응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 내용이 전체가 다 틀린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인과 응보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흑백논리야. 너가 죄졌으니까 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자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졌나? 정말 내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을 넣어서 환난을 내렸나? 근데 그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서 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좀 힘들더라도 읽으시면 욥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아시잖아요, 내 마음. 왜 입 다물고 계시고 왜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니까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도 죄 짓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졌으니까 고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의 환난이 시작된 것은 하늘에서 시작됐죠.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욥의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한 신앙입니다. 그만큼 순전하고 그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욥이 마음 가운데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마음의 혼란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합니다. 왜? 욥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잖아요. 너희들이 아는 만큼 난 더 이상 잘 안다 하는 식으로 욥이 또 반박을 합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허물을 얘기해봐. 또 너희들이 말이 그렇게 심나게 나를 지금 나무라기만 하는데 도대체 뭐가 내가 잘못했냐? 남의 말, 내가 말하는 거에 꼬투리만 잡고 아무 핵심적인 내용이 없잖아. 그러면서 욥은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죠.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야, 당신도 봤지만 내가 악인이라면 세상에 내가 악인에서 죄를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다면 주변 둘러봐.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다 잘 살고 늙기까지 강건하고 그의 후손들마저 잘 살고 아무 재난도 없이 늘 그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일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말씀이 욥기서 21장 7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서로 논쟁을 벌리다 보니까 욥도 마음 가운데 어때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끈질기게 내가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끈질기게 순전하다고 답을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야, 이게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겠다는 그들의 공격에 욥의 변명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공격을 할 때 욥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길 바라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의 절망감과 소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 아시지만 제가 70살입니다. 목회한 지 3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는데 당신 잘못된 거야. 당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당신이 작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무 내용도 없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계속 주장을 해보세요. 죽고 싶죠. 목사인 저는. 이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소유물 다 가져갔죠. 자식 다 가져갔죠. 온몸에 악창을 난데도 끝까지 욥이 신앙 일치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사단의 방법이 뭐였냐.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뒤흔든 거예요. 욥의 의에 대해 공격을 하자 욥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욥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무너무 흔들리고 죽고 싶었어. 그러나 욥은 자신이 죄가 없으며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욥기서 9장 2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떠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았는가 그 내용이 불안했고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욥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욥기서 10장 1절부터 2절이라든가 욥기서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세요.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 까닭을 알려주시면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가 이래서 지금 고단을 받는구나. 내가 인정하면 내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저를 못 살게 굽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우리 재판장에 같이 나갑시다. 나가서 하나님 변론하고 나 변론하고 둘 가운데 누가 좀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갈 것도 아닌데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대지라고 이 내용을 정말 다 판결 저거 해줄 자도 없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왜 제가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내용 가운데 빠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죄가 없다 보니까 결론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로 돼버리는 거야. 계속 자기를 변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판단이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지만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내가 용입니까? 내가 사단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왜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까? 욥기서 7장 12절에 심지어는 욥기서 7장 19절부터 21절에 뭐라냐? 내가 한순간도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욥의 신경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유의 깊게 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 온 땅 둘러봤지? 너 욥에 대해서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한다는 것은 아주 관심 있게 관찰하며 그 옆에 바짝 붙어서 하나하나 일구수 일투족을 보는 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 가운데 욥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억울하게 나를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갈라지기를 바라는 거야. 야 그래 욥 잘한다 계속 원망해 계속 하나님께 대들어. 그러니까 자기 순전함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순전함과 공의가 헤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내용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은 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받는 환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께서 13장 15절부터 16절에 그가 마음 가운데 내린 결론은 뭐냐? 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숙제를 못 풀겠다. 뭔지 모르고 아직도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죽어. 죽은 것도 죽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욥기서 13장 15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어차피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이렇게 그의 앞에 나설 수 있음이 곧 나의 구원일는지도 모르는 일. 위선자는 감히 그의 앞에 설 수도 없다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왜 이랬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죽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구원 받은 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죄악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하니까. 그거에 또 나름대로 이 땅에서는 소망이 끊어지지만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나의 산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은 끊어지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자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욥의 신앙은 뭐였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내용을 변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요 놀라운 게 뭐냐?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만 내 살까지 다 썩고 다 내 육체가 썩은 다음에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 뵐 때 하나님이 난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낯설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던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 볼 때 낯설지 않고 정말 가까운 내용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신앙입니까? 이 내용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자기 목숨이 죽고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끊지 못해. 내가 이제 이해를 못하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실 거야. 나의 결백을 하나님이 분명히 증명해 주실 거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던 그날, 그 정말 좋았던 날 하나님 저는 기억하고 그 날을 감사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그 지났던 것 같이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던 날을, 이 고통 속에서도 그 날을 다시 기억하고 그 날이 다시 오기를 이 욥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변명이 계속해서 성경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크게 논쟁이 붙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틀렸다? 어느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 친구는 계속 욥이 너 죄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당했다고 정죄하고,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번째 인물인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자마자 욥과 세 친구들을 둘 다 놓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라 쭉 있었는데 입을 다물고, 나이가 어리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쭉 내용을 봤는데 둘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네가 언제까지 너는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고 하느냐? 네 변명을 들어보면은 너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그리고 세 친구에게는 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대답도 하지도 못하면서도 뭘 욥을 정죄해? 욥이 그래 내가 증명해봐, 내가 뭐가 제가 잘못된 거야 하고 할 때 대답 못한 거야. 그냥 무조건 너는 지금 이런 형편이 다 너가 고난받는 게 다 죄 때문이야. 그렇게 뺏기 얘기를 못하니까 이 엘리후가 두 사람 두 편을 다 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도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케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그 말씀이 욥기서 33장 17절부터 18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꼭 욥기서 읽어보세요. 엘리후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욥은요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욥은 더 이상 반박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또 알다시피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한테는 너희들 죄 졌으니 번제 드려라 하고 세 친구한테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 엘리후는 욥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분이시며 불의와 무관하신 분이다. 마음 같아서는 한 두 시간 정도는 더 설교하고 싶어. 근데 너무 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이, 환난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겪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피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 이 환난이 나한테 오는데 나는 이 환난을 어떻게 내가 그 환난을 겪으며 지나가는가 라는 내용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빠져나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혹이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나 방향이 나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잠잠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왔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 환난이 나를 더 온전케 하고 나를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라는 것을 믿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통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왜 나한테 나보다도 더 못하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 원망하고 나보다도 더 저렇게 한 자에게는 왜 환난을 안 주고 나한테만 환난을 줘? 그 내용을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해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나를 자랑거리가 욕과 같이 자랑거리로 만들고 주고 싶으셔서 나를 들어 지금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야지 왜 나에게 또야 왜 자꾸 끊임이 없어 하면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참소거리를 주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참소거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요 사단의 내용 이 세 친구의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에서는 못 견디는 거야. 절대 버릴 리가 없어. 이 내용이 자신의 모든 것에 그 관심에 집중이 된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고 기도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이 관계 회복을 이 욥은 기도했던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뭐 새 친구들도 사단의 참소도 자기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건 문제도 아니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모든 환난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욥의 바로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묻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모든 술수와 참소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7년 대환란 또 후 3년 반 짐승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내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인내와 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였지만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비록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는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놔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므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다 해도 부활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신 것을 확실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마지막 짐승의 땡이를 두고 있는 저희들도 욥의 인내와 신앙을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단과 하나님 앞에 승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옳다함을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